오늘 26장인데요. 잘 보시면 26장, 27장, 28장까지 석장에 걸쳐서 전부 두로에 대한, 두로가 받을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석장에 걸쳐 있습니다. 이방인을 향한 심판의 이야기가 그다지 중요한 것도 아니고 또 심판의 이야기가 또 그렇게 중요한 부분이 아니라서, 그리고 또 안에 내용이요 이렇게 중복이 돼가는 거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찬찬히 안 읽고 26장, 27장 두 장 합쳐서 석장 한꺼번에 가려다가 너무하다 싶어서 일단 두 장은 그냥 쭉 지나갈 생각입니다. 우선 요 부분은 읽어봅시다. 26장 1절에서 6절요. 시작. 열한째 해 어느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두로가 예루살렘에 관하여 이르기를, 아하, 만민의 벽이 문이 깨져서 내게로 돌아왔도다. 그가 황폐하였으니 내가 충만함을 얻으리라 하였도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두로야, 내가 너를 대적하여 바다가 그 파도를 굽이치게 함같이 여러 민족들이 와서 너를 치게 하리니, 그들이 두로의 성벽을 무너뜨리며 그 망대를 헐 것이요, 나도 티끌을 그 위에 쓸어버려 맨바위가 되게 하며 바다 가운데 거물치는 곳이 되게 하리니 내가 말하였음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가 이방의 노략거리가 될 것이요, 돌에 있는 그의 딸들은 칼에 죽으리니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아멘. 6절까지가 두로가 받을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대강 간략하게 정돈한 거예요. 그러면 그 아래 7절에서 14절까지는요 같은 이야기를 좀 더 세밀하게 반복합니다. 그래서 6절까지만 보면서 6절의 내용이 그 아랫부분에는 어떻게 나와 있는지를 이렇게 확인해서 가면 그 부분까지 다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열한째 해 어느 달 초하루 이렇게 돼 있죠. 뭐 달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가 봐요. 어느 달이냐 하는 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모양인데, 열한째 해 혹시 무슨 기억나는 거 있으세요? 열한째 해 하는 말. 이거 의미가 있는 해입니다. 이 열한째 해가 그러면 기준이 뭐냐 그러니까, 저기 앞에서 이렇게 보면 그 에스겔이 포로로 잡혀온 그때로부터 시작해서 뭐 몇째 해 몇째 이런 표현이 잘 나와요. 그럼요. 누가 권사님 보고 뭐 아까 뭐라 했어요? 총기가 어떻고 기억력이 어떻고요? 이런 거 기억하고 계시는데 내년에 임원 저기 시키셔도 되겠어요. 그럼 저기 그러니까 에스겔이 포로로 잡히는 때가 2차 침공 때였잖아요. 2차 침공 때 포로로 잡혀왔는데 유다가 망하는 거는 3차 침공인데 그 기간이 얼마냐면 11년이에요. 그 기간이 11년이거든요. 그러니까 에스겔이 포로로 잡혀온 지 11년째 되던 어느 날 초하루에, 이 말은 뭐하고 같은 거 하니까 예루살렘이 완전히 망하는 그 해란 뜻이에요, 이게. 그래서 망하기 직전이냐 직후냐 뭐 이런 문제는 중요하지 아니하고, 여하튼 예루살렘이 망하던 바로 그 해에 하나님의 말씀이 또 저 에스겔에 임하였는데, 그 말씀을 보니까 이게 이스라엘을 향한 말씀이 아니고요, 두로를 향한 말씀이더라는 거예요. 두로가 이 징계를 당하는 이유가 뭔가 한번 보세요. 2절이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망하는 걸 보고 두로가 뭐라 그러나요? 만민의 문이 깨져서 내게로 돌아왔도다 이러잖아요. 만민의 문, 모든 사람이 들어가던 그 문이 깨져버렸다는 얘기죠. 예루살렘이 모든 사람을 향한 문이었는데 그게 깨져버리니까 그 예루살렘의 그 역할을요 이제는 내가 한다 이 말이에요. 그가 황폐하였으니 내가 충만함을 얻으리라. 예루살렘이 망해버렸으니 그동안에 예루살렘이 다 가지고 있던 거 그거 전부 나한테 온다 이 말이죠. 두로가 아마 예루살렘하고 그 경쟁 관계에 있으면서 예루살렘을 시기하고 있었던 모양이죠. 그랬는데 예루살렘이 망해버리니까 두로가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예루살렘이 누리던 것, 예루살렘이 가지던 것, 그거 이제 전부 내 거다 이 말이죠. 저기 어느 오락프로 그거 생각이 나네요. 복불복 오락할 때요. 늘 하는 말 있죠? 나만 아니면 돼. 아니면요? 저 친구의 불행이 곧 나의 행복이야. 저 친구의 불행이 곧 내 행복의 시작이야. 오락 때는 그래도 괜찮은지 모르겠는데요. 예루살렘이 망하는 걸 보고 두로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느낌이 어때요? 나는 내 백성을 내가 징계하는데 그 옆에 있던 존엄이요. 잘 망한다. 됐다. 이제는 내 거다. 이러고 있더란 말이에요. 그걸 보고 하나님께서요. 너 죽어볼래? 이 얘기 하시는 거예요. 3절 보세요.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두로야, 내가 너를 대적하여. 까불고 있어. 여기에 내가 너를. 이게 무서운 말입니다. 내가 너를 대적해서 치겠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징계하실 때 그 옆에서 웃고 떠들고 좋아하는 거, 이게 그 주변 나라들이 징계받는 이유가 항상 그거였다는 사실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죠. 누구 들으라고 하는 얘기예요? 사실은 이스라엘 들으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스라엘아, 너가 왜 이렇게 당해야 하느냐, 이런 이유인데, 실제로는 두로를 향해서 하는 야단인데 그 가만히 들어보면, 아, 우리가 이렇게 징계를 당하고는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 편이구나 하는 걸 알라는 간접적인 메시지가 되는 겁니다. 어떻게 치나 보세요. 3절, 내가 너를 대적하여 바다가 그 파도를 굽이치게 함같이. 바다가 파도를 굽이치게 한다. 여러분, 바다의 파도가 이 치는 것처럼 두로를 치겠다고 말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두로가 섬나라거든요. 섬이니까 그 표현을 썼을 것도 있겠는데, 이런 파도가 치는 것 같이 너를 치겠다 하는 가장 그 저게 뭐라고 할까, 떠오르는, 쉽게 떠오르는 이미지가 뭐예요?
완전히 쓸어가요.
파도가 치면?
파도 속이나
네.
네? 홍해 건널 때 그
네.
외국 군대들이 이렇게 덮친 그런 것 같구나.
파도가 치면 그냥 한꺼번에 다 쓸어가 버리나요?
쓰나미와
예. 또 쓸고요? 이렇게 쓸고?
또 쓸고?
두 번요? 파도는, 예를 들어서 쓰나미 나면 이런 거는 한 방에 끝내버리는 파도지만, 여기 파도는 그런 파도는 아니고, 파도가 치듯이 그냥 치겠다는 얘기는요, 제가 받는 느낌은, 그렇죠. 이건 쉬지 않고 계속 쳐대할 거네. 언제까지요? 완전히 망할 때까지. 그러니까 계속 치듯이 널 치겠다는 뜻입니다. 어느 정도냐 하는 건 그 밑에 조금 나와요. 그 파도가 뭘 저게 상징하는 거 하니까, 그 다음 보세요. 여러 민족들이 와서 너를 치게 하려니. 파도가 밀려오듯이요. 계속 두들겨가지고 결국은 다 쳐버리겠다고 하는데, 여러 민족들이 가는 것이 7절 한번 보세요. 여긴 뭐라고 나와 있는 거 하니까, 누가 오죠?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온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앞에 잘 보시고, 그 앞에 조금 더 보실 필요가 있어요. 왕들 중에 왕, 그 느부갓네살이 온다는 거예요. 느부갓네살이 혼자 오는 거 아니에요. 왕들 중에 왕, 이게 무슨 말이죠? 여기 뭐 왕들 중에 왕 이랬는데, 옛날 우리가 익숙한 표현은 왕중 왕이. 왕중 왕이 뭐예요? 왕이면 왕이지 왜 왕중 왕이에요?
많은 왕들 중에 최고의 왕이에요.
그러면
분봉왕 같은
아 분봉왕요. 이 분봉왕도 좋긴 한데, 이 왕중 왕하는 표현을 후대에 다른 표현을 바꾸면 이게 이제 소위 대왕이 되는 거고, 표현이 다시 바뀌어서 황제가 되고 이런 거예요. 느부갓네살은 왕 혼자 오는 한 왕이 아니에요. 왕중 왕인 느부갓네살 왕이 온다. 이것은 느부갓네살이 많은 왕을 거느리고 온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앞에 있는 파도가 계속 친다는 의미하고 연계되는데, 그럼 바벨론 왕을 가리켜서 왜 왕중 왕이라고 했느냐, 그러니까 그럼 바벨론이란 나라가요, 한 나라가 아니에요. 주변에 있는 많은 나라들을 다 점령해서 그 나라들 속에 있는 왕들을 거느린 왕이죠. 이게 왕중왕이에요. 많은 왕을 거느리고 있는 왕. 이 왕이 움직이면요, 밑에 있는 많은 왕들이 군사, 자기 군사를 이끌고 몰려오는 거죠. 이렇게 불러온다라는 의미가 그게 3절에 파도같이 하고 여러 민족이라고 된 게 이거예요. 바벨론 왕이 오는 것은 한 민족만 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 민족이 와서 이스라엘을 칠, 두로를 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바벨론이 훗날요, 두로를 치려고 유다가 망하고 난 이후에 한 10수년 후에 두로를 치려고 느부갓네살의 군사를 끌고 와가 두로를 공격을 13년 동안이나 해요. 13년 동안 해가지고 완전히 멸하진 않았어요. 멸하진 못했는데 13년 동안 이 저 막아놓고 공격을 해대면요, 이 섬나라 두로는 어떻게 될까요? 거의 허약해져가지고 두로가, 여러분 두로가 얼마나 저게, 두로하면 우리가 잘 기억을 못하지만 페니키아하면 아시죠? 페니키아 유명한 해상국가예요. 유명한 해상국가. 그 중심이에요 이 나라가. 그렇게 잘 나가던 나라가 그렇게 두들겨 맞고 나니까 힘을 잃어버려가지고 두로는 다시 그렇게 왕성한 나라가 되지 못해요. 빌빌거리고 있다가 결국은 완전히 그 나라로서의 어떤 힘을 잃어버리는 것은 알렉산더 때요. 알렉산더가 쳐들어와가지고요. 두로가 아마 해안에서 한 800m 정도 떨어진, 800m 정도 떨어진 바닷속에 있는 바위섬이었어요. 큰 바위섬이고 아주 좋은 항구를 가지고 있었던 나라인데, 알렉산더가 와가지고는 어떻게 하냐면, 이 바다하고, 그러니까 육지, 섬하고 육지 사이를요, 방파제를 건설해요. 길이 800m, 폭 60m. 그래 건설해버리면 그건 뭐 돼요? 섬이. 섬이 육지돼버리는 거죠. 그래 붙어버려요. 알렉산더가 그렇게 공격을 해가지고 두로를 완전히 멸해버리고 두로는 더 이상 하나의 국가로서 존립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긴 합니다. 그럼 후대 일이죠. 후대 일인데 여하튼 여기에는 하나님께서 여러 민족들이 와서 가는 게 결국 자세히 말하는 거 보면 느부갓네살이 와서 너를 무너뜨릴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4절에요. 그들이 두루의 성벽을 무너뜨리며 그 망대를 헐 것이요. 나도. 사절이 재밌는 게요. 그들이 캐놓고 나도 이래요. 두루를 무너뜨리는 게, 성벽을 무너뜨리는 게 누구죠? 그들이 캐서니까 여러 민족. 7절 표현을 빌리면 느부갓네살이 와서 성벽을 무너뜨리고 망대를 헐겠는데, 그러면 나도. 하나님도 거든대요. 하나님은 뭘 거드나 보세요. 나도 티끌을 그 위에서 쓸어버려 맨바위가 되게 하며. 이제 느낌이 잘 안 온다, 그죠? 맨바위는 뭐예요? 맨바위. 바위 위에 아무것도 없는 게 맨바위죠. 두로는요, 바위 섬 위에 거대한 도시가 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러 민족들이 와서 성벽을 허물고 망대를 허물어버렸단 말이에요. 허물었으면 그다음 어떻게 돼 있어요? 허물어진 흔적은 그 위에 있을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거는 다른 민족들이 와서 손댈 이유가 없어요. 허물었으면 됐지 그거 치울 이유가 있나요? 성벽을 다 허물었어요. 그 다음 뭐 해요? 까불고 있어. 그리고 돌아가잖아요. 돌아가면 그 다음 하나님께서요? 그걸 다 바다에 쓸어가지고 뭐만 남긴다? 맨바위만 만들어 놓겠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그러니까 다른 이민족이 쳐들어와도 안 할 짓까지 하나님께서 다 해가면서 흔적도 없이 없애버리겠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 한번 하겠다 그러면요 지독합니다. 그래서 뭘 만들어 버리겠다? 두로를요, 맨바위. 그러면 5절에요 바다 가운데서 그물 치는 곳이 되리니, 이렇게 된다. 그러면 두로는 바다 가운데 그물 치는 곳이 되는데, 요 번역이 똑같은 말이요. 그 아래 14절 한번 보세요. 14절 보시면, 너를 맨바위가 되게 한 즉, 내가 그물 말리는 곳이 되고, 다시는 건축되지 못하리니. 여기에 그물 말리는 곳 하는 말이 나오죠. 요 그물 말리는 곳 하는 말이 5절에 바다 가운데 그물 치는 곳하고 같은 말입니다. 뭐 같은 말이면 같은 번역으로 해주면 좋은데 이렇게 약간 다르게 이렇게 해놨는데요. 그러니까 5절이 그물 치는 곳 하는 게 무슨 말이냐면 바다 가운데 그물 저 넣는 그물이 아니고 바다 가운데에서 그물을 말리는 것이 되게 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고기 잡던 어부가 그물을 어디에다 말려요? 나무집에 말릴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두로를 깨끗이 쓸어버리고 맨바위가 되게 해서 그 다음 용도는요? 그물 말리는 곳을 말리는 데만 쓸 수 있도록 그래 만들어 놓겠다. 이런 뜻입니다. 5절하고 14절은 같은 의미라고 이렇게 연결을 시켜 나오시면 나중에 볼 때 헷갈리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6절이에요. 들에 있는 그의 딸들은 칼에 죽으리니 그들이 나를 요구한 줄 알리라. 근데 들에 있는 그의 딸들, 이게 이제 여전히 뭐라고 할까요? 하나의 비유죠. 두로는 들이 없어요. 근데 웬 들요? 두로가 쉽게 말하면 페니키아의 이 수도란 말이에요. 이 수도가 바다 가운데 있어요. 육지에서 떨어져서. 그러면 두로 혼자 거기서 살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 두로를 후방에서 지원하는 다른 성읍들은요? 육지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들에 있는 그의 딸들은 가는 거는 두로를 뒤에서 배경 지원하고 있는 그 육지에 있는 위성도시들.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딸들도 칼에 죽으리니 가는 거는 결국은요, 그 두로가 바다에 떠 있는 성이지만 이걸 멸하기 위해서 그 주변에 있는 많은 도시들을 전부 다 멸해버리겠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두로를 깨끗이 멸하겠다. 그렇게 말하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이제 멸하는 이야기가 7절에서 14절 다시 반복이 되는데, 거긴 그냥 뭐 읽어보시면 크게 문제될 게 없을 것 같아요. 느부갓네살이 공격을 할 때 싸우는 방법은, 예를 들면 8절 같은 경우 보세요. 그가 들에 있는 너의 칼, 딸들을 칼로 죽이고 너를 치려고 하는데, 이게 이제 소위 말하는 옛날 전쟁하는 방식 그대로 설명이 되죠. 사다리를 세우고 토성을 쌓고 방패를 갖추고 공성태를 가지고 내 성을 치며 도끼로 망대를 짓고 가는 것은 전쟁의 양상이니까 뭐 별 특별한 건 없을 것 같고요. 11절 보세요. 그가 그 말굽으로 내 모든 거리를 밟을 것이며 칼로 내 백성을 죽일 것이며 내 견고한 석상을 땅에 엎드러뜨릴 뜰 것이며. 경관 석상이 뭐예요?
우상 아니에요?
아, 우상, 우리는 우상이라 하고, 두로 사람들 입장에서는요? 신이죠. 신. 그러니까, 내 신을 땅에 엎드러뜨릴 것이며,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우상하고, 뭐, 당연히 파괴하고 무너뜨려야 될 것이긴 하지만, 이렇게 생각하지만, 두로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석상이 무너진다는 거는요? 엄청난 충격이죠. 그래서 옛날 고대 사람들은 싸울 때 싸움은 자기들이 하지만 항상 신들의 싸움이라고 생각하죠. 우리 신이, 우리가 이겼다는 것은 우리 신이 저 신한테 이겼다. 그런 개념인데, 여기에 경관 석상을 땅에 엎드려뜨릴 것이며 하는 것은 너희 신들을 내가 벌하겠다. 이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12절 보시면요. 내 재물을 빼앗을 것이며 내가 무역한 것을 약탈, 노략할 것이며 내 성을 헐 것이며 내가 기뻐하는 집을 무너뜨릴 것이며 또 내 돌과 내 목재목과 내 흙을 다 물 가운데 던질 것이며. 왜 물 가운데 던져요? 여기 아까 위에 나왔던 나도 뭐라고 그랬죠? 4절인가요? 4절 그 뒤편에 나도 티끌을 그 위에서 쓸어버려. 바위 위에서 티끌을 쓸어버리면 이게 어디로 갑니까? 바다로 들어가죠. 그러니까 그 4절 그 부분하고 12절은 여전히 같은 얘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문하고 넘어갑니다. 1절에서 6절까지가 두로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을 7절에서 14절까지가 조금 더 확대, 좀 더 세밀하게 한 번 더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두로를 멸해버리고 나면, 자, 그 다음 어떻게 되나 보세요. 15, 16 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두로를 보고 어떻게 저렇게 망했을까 이러면서 애가 아 조가 죽은 사람 앞에서 부르는 그 노래를 부를 거다. 그 얘기가 17, 18입니다. 17, 18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들이 너를 위하여 슬픈 노래를 불러 이러기를 방해자가 살았던 유명한 성읍이여 너와 너의 주민이 바다 가운데 있어 견고하였도다. 해변의 모든 주민을 두렵게 하였더니 어찌 그리 멸망하였는고. 네가 무너지는 그날에 섬들이 진동할 것이며 바다 가운데의 섬들이 내 결국을 보고 놀라리로다 하리라. 그러니까 17절 시작할 때 슬픈 노래를 불러. 그래서 슬픈 노래를 감기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애가죠. 애가인데 다른 말로 해서 조가입니다. 조가는 언제 부르죠? 죽고 난 뒤에 부르는 거죠. 전형적인 조가의 양식은 뭐냐면요, 앞부분은 두 부분으로 나뉩니다. 앞부분은 이분이 살았을 때에 얼마나 영화로웠던가 그걸 노래하고, 그 다음에 죽었으니 애석하다 이 얘기가 그렇게 이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17절 딱 보세요. 전에 어쨌죠? 항해자가 살았던 유명한 성읍이여, 너와 너의 주민이 바다 가운데에서 견고하였도다. 이거 잘 나갈 때 이야기입니다. 항해자의 성읍, 유명한 성읍, 견고한 성읍, 그랬죠. 그리고 해변의 모든 주민을 두렵게 하였더니, 이 옛날 잘 나갈 때 말이네. 그랬는데, 어찌 그렇게 망해버렸느냐. 이것이 17, 18. 그렇게 조가를 부를 것이다. 그럽니다. 19절에서 21절 참 재밌어요.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너를 주민이 없는 성읍과 같이 황폐한 성읍이 되게 하고 깊은 바다가 네 위에 오르게 하며. 바다가 너 위에 올라와 버리면 어떻게 되나요? 물 밑에 갇혀버린다는 얘기죠. 그럼 끝난 거죠 뭐. 그와 같은 표현이요. 큰 물이 너를 덮게 할 때에 내가 너를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내려가서 옛적 사람에게로 나아가게 하고, 이럽니다. 이 표현이 참 재밌어요. 누구하고 같이 보내준다고요? 옛적 사람한테 보내줄게. 그죠? 구덩이에 내려가는 그 사람이 옛적 사람이에요. 구덩이로 내려가는 사람하고 같이 내려가서 옛날 사람한테 너 보내줄게. 그 옛날 사람들은 지금 어디가 있어요? 죽었죠. 그러니까 죽은 사람하고 같이 놀도록 해줄게. 이 말은요? 니도 그 같은, 니도 죽었다. 이 말입니다. 그죠? 그 다음 같은 표현 보세요. 너를 그 구덩이에 내려간 자와 함께 땅 깊은 곳, 예로부터 황폐한 곳에 살게 하리라. 네가 거기서 살도록 해줄게. 거기는 어떤 곳이죠? 사람이 거주하지 못하는 거죠? 죽은 곳이죠. 죽은 사람이 가 있는 그곳에 너도 거기 가 있도록 해줄게. 이 말은 부드러워도요, 바꾼 뭐예요? 너도 죽는다 이 말이죠. 여러분 우리말에 말은 부드러운데 잘 생각해보면 무서운 말들이 가끔 있어요. 무서운 말을 아주 부드럽게 하는 거. 요거 일종의 은근한 협박 공갈이 되죠. 그런 거 뭐 있어요? 옛날 무슨 소리 좀 하는 거 있어요? 한때 좀 유행했던 유행어 중에 지구를 떠나거라 하는 거 있었죠? 무슨 뜻이에요? 죽으란 얘기죠. 아니, 사람이 지구를 떠나면 어디 가요? 아니, 그게 죽으란 얘기인데, 이걸 우스개로 다 하고 돌아다녔어요. 생각을 해보면 끔찍한 말인데요. 옛날에 이제 우리 전화도 별로 많지 않을 때 전 엽서를 많이 쓰고 편지를 많이 쓰고 그랬는데, 저 밉새의 선배들, 말 잘하는 선배 있으면 엽서 한 장 꺼내가지고요, 엽서에 큼지막하게 죽을 놨고 딱 써가지고요, 그냥 보내버려요. 단, 철자를 정확하게 쓰면 안 됩니다. 철자를 정확하게 쓰면 딱 받는 순간에 이게요, 이게 겁도 없이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철자를 이상하게 꼬아버리면요, 갑자기 이게 뭐가 됐냐면 농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철자를 정확하게 쓸 줄 아는 사람이 철자를 이상하게 비틀어가지고요, 예를 들면 죽을 이러면 안 돼요. 주 하고 이상의 글자를 틀리게 써가지고 보내놓으면 뭐야? 이러는 순간에 반은 농담, 반은 공갈. 그래 되면 이 자식이 왜 이랬는지 간 느낌이 있어 오는 겁니다. 그럴 때는 철자를 이상하게 꼬는 거죠. 비틀어버리면 좀 끔찍한 말을 부드럽게 만드는. 여러분, 제가 엽서 일이 더 있습니다. 제가 엽서를 자주 잘 애용을 많이 했는데요, 옛날에. 제 친구 하나가 전 먼저 졸업을 하고 멀리 가버렸는데 이게 나한테 빌려간 돈을 안 갚는 거예요. 돈을 안 갚는데 이 친구가 그 같은 과의 한 두어 해 밑에 여학생하고 몰래 연애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연애하도록 내가 많이 도와줘가지고 지금 잘 돼 간이 안에 익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 편지를 자주 애가 빨리 안 갚나 이 자식이 꼼짝도 안 해요. 그래서 제가 편지 말미에 공갈을 하나 쳤죠. 너 며칠 저 매달 며칠까지 돈 안 보내면 내 엽서 하나 보낼 기다. 저 누구누구하고 요새 잘 돼 가나 내가 엽서를 저 과 사무실로 보낼 거니까 알아서 해라. 이랬더니 돈이 바로 오더라고요. 과 사무실에 엽서 하나 꽂아놓으면 어떻게 돼요? 예? 그 순간에 그냥 쫙 소문 나간다. 누구누구하고 뭐 한다더라 이랬버리거든요. 그래서 엽서 한 장 보낼 거니까 알아서 해라 이랬더니 답장이 바로 탕 돈이 바로 날아왔어요. 그게 아주 좋은 거예요. 그런 거 돈 내 나라에 놈 새끼야 저놈 새끼야 이런 게 아니고요. 아주 은근하게 그냥 갑자기 생각나네요. 그 친구가 저한테 편지를 세 페이지 보냈는데요. 제가 다섯 페이지를 보냈어요. 그랬더니 일곱 페이지가 날아왔어요. 그 안에 뭐 특별한 내용 없어요. 야 너무 새끼야 니 때문에 내가 지금 방바닥에 엎드려가 쓰고 있는데 팔이 빠진다 뭐 어쩐다 이 칸에서 일곱 장 채아가 보낸 거예요. 제가 아홉 장을 보냈어요. 네, 그랬더니 한 장짜리가 왔어요. 내용은 아주 간단해요. 야 이 무식한 놈아 니 때문에 우리 엄마가 평생 처음으로 벌금 물었다. 끝. 무슨 뜻일까요? 편지 써본 듯 난, 편지 써본 사람은 아는데, 안 써본 사람은 뭐냐. 전 금방 알아들었는데.
그럼 저번에 5표는 안 붙이고, 5표 안 붙이고.
5표를 왜 안 붙여요? 그럼. 예? 중량 초과야. 중량 초과가 되면 5표를 한 장 더 붙여야 되는데, 5표 한 장에 갔으니까 우체부가 와서 카드를 합니다. 이거 이 집에 온 편지인데요. 한 장 안 붙였으니까 요 한 장 값에 두 배를 무실래요? 아니면 이거 다시 반송시킬까요? 이랬더니 자기 엄마가 두 배를 물고 그 편지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압니다. 편지지 아홉 장 더 가면 우표 한 장. 옛날 편지 많이 쓰던 시절에 장난이죠. 그런 편지도요, 나중에 글 쓰는데 도움이 돼요. 잘 안 쓰고 그냥 나오는 데라 생각하는데 이러다 보니 버릇이 나빠져가지고요. 연애 편지 쓸 때도 연습장 북 찢어가지고 덜 해가 수정 많아 그냥 덜 보내고 그것도 꼬시기가 저 앉아있는 거. 좋은 뭐 색지 구애가 정성들이 쓴 거 아니에요. 그냥 연습장 북 그어가지고요. 생각나는 대로 덜 이게 좋은 게입니다. 자, 어쨌든 저 두로의 멸망을 얘기하면서 표현이 참 재밌어요. 옛날 사람들 가 있는데 너 보내줄게. 그리고 걔들하고 잘 살아.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거는요. 다시는 여러분 여기에 다시는 가는 표현이요. 20절 끝에 하나 있죠. 내가 다시는 사람이 거주하는 곳이 되지 못하리라 해놓고요. 21절에도 한번 보세요. 다시 잊지 못하게 하리라. 또 있죠? 다시는 영원히 만나지 못하리라. 다시는 가는 게 이 세 번 연속이 되어 나오는 겁니다. 이스라엘하고 다른 점이 뭐냐면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완전히 멸할 것 같이 말씀해놓고도 끝에 가보면요. 회복 이야기가 꼭 붙어요. 꼭 붙어요. 그런데 이방인에 대해서는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그걸로 끝. 이게 차이입니다. 이런 걸 보면서 이스라엘이 느끼는 바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혹시 우리를 징계를 하시거나 뭐 야단을 치신다 하더라도요. 죽으라고 치는 법은 없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요. 내가 아무리 문제가 있고 없고를 떠났어도 여하튼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다라는 이 개념이 중요한 것이지 똑같이 맞아 죽어도요. 유다도 망하고 두로가 망해도요. 유다는 다시 돌아와요. 그런데 두로는 영원히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그 두루의 심판의 이야기가 계속해서 이어져 나가는데요. 27장 보시면 2절에요. 인자야 너는 두루를 위하여 슬픈 노래를 지어라 이러죠. 슬픈 노래를 지어라. 위에서 슬픈 노래 다 나왔는데 또 무슨 슬픈 노래 지었냐. 뭐 내용 다 읽어주셔요. 조금 각도를 바꾸어서 다시 얘기합니다. 두루가 망해야 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3절 끝에 보세요. 두루야 네가 말하기를 나는 온전히 아름답다 했더라. 엄마, 두루든 이스라엘이든 어디든 간에요. 항상 이런 게 문제예요. 나는 온전히 아름답다. 여러분, 온전하다라는 얘기는요. 참 교만한 겁니다. 진짜 교만한 거예요. 난 실수하지 않는다. 난 완벽하다. 이거 참 교만한 겁니다. 사람은 항상 실수하고 완전치 않다는 걸 늘 기억할 필요가 있죠. 제가 기질이 좀 그런지 어떤지는 모르지만 교육자실에서 잔소리를 제법 하는 편이거든요. 불 안 끄고 나갔다, 선풍기 안 끄고 나갔다, 그 다음에 뭐 밤에 전열기를 안 끄고 나갔다, 문 안 잠그고 나갔다. 하도 복가되니까 이제 거꾸로 홍 목사님 안 끄고 나가는 일 새끼게만 생겨라. 이래가지고 딱 지키고 있는 거예요. 한번 걸렸어요. 왜 걸렸냐고. 자, 드디어 홍 목사님도 불 안 껐다. 야, 내가 안 끄고 나온 게 아니고 내가 나온 뒤에 또 누가 들어갈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일부러 놔둔 거다 해도 소용없어요. 무조건 하고 목사님도 안 껐어요. 그게 그리 좋은가 봐. 그래 좋은데 하도 이게 쪼아대니까요. 하도 이렇게 쪼아대니까 그 털파리 이채원 목사도 요즘 불 잘 끄고 아무 탈 없이 잘 돌아다니면서 하는 말. 목사님 그래도 그렇게 쪼아대니까 봐요. 내 바뀌잖아요. 이젠 나는 잊어버리고 대신에 저기 나전도사 붙들고 좀 씨름하세요. 이카만. 근데 있잖아요. 어제 아침에 들어오니까 제자리에요. 제가 불을 안 끄고 나갔더라고요. 안 들켰으니 다행이지. 이거 들켰으면 그 전에 뭐 저 화장실에 불 안 끄는 그건 아무 문제가 없는데요. 진짜 꺼야 할 수 있지 않고 나갔다가 이거 들켰으면 참 이건 두고두고 씹힐 건데 안 들켰어요. 근데 우리 중에 누구라도요. 누구라도 난 온전히 아름답다. 나 이만하면 됐다. 이거 하나님 앞에 벌받을 징조 중에 하나라는 거죠. 두루가 바로 그렇게 되는데 나중에 28장인가 보면 이거보다 더 험한 말이 나와요. 일단 여기는 요쯤에는 합시다. 그런데 이제 여기는 그 27장은 보면 두루의 멸망을요 하나의 뭐라 그럴까요 거대한 배 아주 좋은 무역선을 만들고 활동하다가 침몰하는 이런 형태로 보시면 27장 이해하기가 참 좋아요. 이 배가 얼마나 좋은 배인가 하면요 5절 한번 보세요. 재료가요.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런 형태입니다. 스닐의 잣나무로 판자를 만들었죠. 레바논의 백향목으로 돛대 만들었죠. 6절에 바산의 상순이나무로 노를 만들었죠. 깃딤섬 행향목에 상하로 꾸미고 갑판을 만들었죠. 애굽의 수놓은 가늠배로 돛을 만들고 깃발 삼았죠. 보세요 이거. 계속해서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8절에요. 시돈과 아르와 주민들이 내 사공이 되었죠. 이게 다 좋은 것들은 다 풀로 모아가지고 멋진 배를 만들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두로가 정말 아름답고 최고급으로 만든 배와 같다. 그런 설명이고, 10절, 11절은요, 이 그 두로가, 여러분, 배만 있어가 되는 거 아니에요. 잘 만들어 갔다가 해적 만나면 어떻게 돼요? 해적을 만나거나 외국 군대를 만나면요? 아무리 좋은 배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이 좋은 배는 반드시 뭐가 있냐면 군대가 있어야 되는데 이 두로는요 보세요. 10절에 바사와 붓과 붓이 내 군대 가운데서 병정이 되었으며 하는 이거는 사실 말하면 용병을 데리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 용병이 어디서 왔어요? 알만한 나라가 바사가 있네요. 바사 페르시아잖아요. 용병을 데려오려면 뭐가 있어야 되죠? 돈이 있어야 되죠. 두루가 돈이 아주 많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 군사들은 하나도 없고 전부 이 뭐 최고급 배를 만들어서 용병들을 쫙 데려와가지고 멋지게 하는 거예요. 그 배를 가지고 자 좀 멀리 건너갑니다. 12절에서 4절, 5절까지요. 이 배를 가지고 뭐 했느냐가 나와요. 거래한 물품들, 모르는 거 천지예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설명 안 하고 지나가려고 그러는 건데. 거래한 품목 활동상이 쫙 나오는 거예요. 봅시다. 뭔 활동을 어떻게 했는가. 12절요? 조금만 볼게요. 다시서는 각종 보화가 풍부함으로 너와 거래하였고, 거래처 중에 하나가 다시서네요. 그 다음, 은과 철과 주석과 납을 바꾸어 갔죠. 13절 또 거래처 나오네요. 야완과 두발과 메색은 내 상인이 되었고, 사람과 녹그릇을 가지고 내 상품을 바꾸어 갔도다. 이것도 좀 문제가 될 만한 게 하나 있는데, 이들과 거래하는 상품 목록에 뭐가 있어요? 사람도 들었네요. 아니, 녹그릇이야 들어도 뭐 당연하죠. 근데 사람이 들었네, 그죠? 사람도 사고 팔고. 하긴 요즘 보면 이거 벌받을 짓이겠지만, 그 당시로서는 사람 사고 파는 거? 그 당시로서는 별 문제 안 됐을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막, 안 돼! 갔을지 몰라도요. 그리고 계속해서 그, 거래처하고 물건 얘기가 쭉 계속 이어져 나갑니다. 그게 어디까지인가 보세요. 25절 봅시다. 뭐 여기까지 계속이니까요. 다시스의 배는 때를 지어 내 화물을 나르니 내가 바다 중심에서 풍부하여 영화가 매우 크도다. 여러분 최고급 무역선을 만들어 가지고 그 다음에 최고의 용병들을 구해서 온 세계 각지의 가장 좋은 물건들만 열심히 퍼날랐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영화롭고 화려했느냐 그 말이죠. 그랬던 그 배가 26절에서 26절 28절까지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 사공이 너를 인도하여 큰 물에 이르게 하며 동풍이 바닷가운데에서 너를 무찔렀도다. 내 재물과 상품과 바꾼 물건과 내 사공과 선장과 내 배의 틈을 막는 자와 내 상인과 내 가운데 있는 모든 용사와 내 가운데 있는 모든 무리가 내가 패망하는 날에 다 바닷가운데 빠질 것이며.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누가 이 배를 바다에 빠뜨리나요? 이 배가 바다에 빠지게 되는데 누가 그 짓을 해요? 26절 보니까 내 사공이 너를 인도하여 큰 물에게 이르게 하며, 이렇게 돼 있죠. 큰 물에 가서 빠진다는 뜻이에요. 믿었던 내 사공이 이 배를 결국 물에 빠뜨리게 만들어 버린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요게 그러니까 세 등분 나누었어요. 처음에 앞부분은 배를 만드는 과정, 최고급 재료를 동원해가지고 제일 멋진 배를 만들고, 그 다음에 그 배를 동원해서 정말 상업활동, 맹렬하게 활동 잘 했잖아요. 해놓고 여기 와서 이렇게 침몰하는 이런 과정을 그려놓는 겁니다. 요게 어떻게 본다면 우리말 속담되면요, 참 공돈탑이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거고, 정말 인생 잘 나가다가 무너질 때는요, 순식간에 팍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하고 비교해 보시면 도움이 될지 모르겠어요. 그 큰 배 이름 뭐죠? 타이타닉. 여러분, 타이타닉이라는 그 영화를 보면, 어느 부분이 제일 잘 묘사되어 있나 생각해 보세요. 배 만드는 거니까 건조, 그 다음에 영업활동, 그 다음에 침몰. 세 부분으로 나누면, 어느 부분이 제일 묘사가 많이 되어 있나요? 침몰 뿐이죠. 그 앞부분에 그 배를 어떻게 만드는 과정 하는 거, 이거는 별로 없잖아요. 그 다음에 뭐 활동한 거 있나요? 첫 항해에 가버렸으니까. 그러니까 이 다른 얘기는 별로 안 하고, 진짜 그 영화의 주된 내용은 뭐냐면 침몰 부분을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건 거꾸로 되어 있어요. 잘 보시면. 만드는 과정은요, 좋은 재료 쫙 설명 다 했죠. 그 다음에 활동상. 너무너무 그래놓고 멸망할 때는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 그렇게 그대로 망했도다. 이렇게 됩니다. 어느 게 더 피곤인가요? 타이타닉은 물에 빠져서 가라앉을 때 할 얘기라도 있죠. 사실은 얘기 그게 다잖아요. 할 얘기라도 있어요. 아무리 두로가 잘 나가고 해도 망할 때는요, 할 얘기도 없는 거예요. 할 얘기도 없이 그대로 끝.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두로를 심판하는 그 과정을 이런 식으로 묘사하고 있는 건데, 아무리 지금 잘 나가고 아무리 지금 화려하다 해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는 두로처럼 이렇게 간다, 그 말입니다. 다른 나라들 많은데 그 왜 하필 두로에 대해서 이렇게 장황하게 긴 얘기를 할까요? 다른 나라들 뭐 앞에 짤막짤막하게 지나왔잖아요, 그죠? 짤막짤막하게 지내와 놔놓고 두로에 대해서 유난히 길어요. 이 저 멸망에 관한 얘기가 그냥 뭐 생각만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아마도 예루살렘을 제외하고는 그 당시에 주변에서 가장 강성했던 나라가 두로이었을 것이고, 제일 하나님 앞에 교만하고 자랑스러워했던 것이 두로이었을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평소에 좀 점잖게 아니면요 겸손하게 있었으면 벌을 받아도 좀 덜 맞을 텐데, 평소에 촐랑대고 까불고 있다가요 잘 나간다고 그러다가 결국은 징계를 당할 때 제일 심하게 그렇게 징계를 당하게 되는 거죠. 느부갓네살이 와서 그렇게 두로를 공략을 하고 나라를 뒤흔들어 놨다가 나중에 그 알렉산더가 왔어요. 그 두로를 완전히 멸할 때는 그 기록에 의하면 지도자 2,000명을 사형을 시켰대요. 그리고 주민들이 한 3만 정도 됐던 것 같으네요. 전부 끌어다 다 저기 노예로 팔아버렸대요. 그럼 어떻게 돼요? 뭐 남아요? 아무것도 없죠.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두로는 그런 측면에서 깨끗이 사라지게 만드는 건데, 지나간 과거지만 그런 역사를 들으면 참, 그 오늘날 우리 인권이 많이 상향된 이런 시점에 지나간 전쟁 얘기를 보면요, 참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옛날 전쟁 얘기 너무 자주 보지 마세요. 사극 드라마 같을 때 뭐 저게 전쟁 그 성을 공격해 가지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 이런 이야기 들 때요, 전 잘 안 봐요. 안 본데, 오늘날의 시각으로 보면 사람이, 오늘도 뭐 그런 거 있긴 하겠지만, 사람이 그렇게 허무할 수가 없는 그런 얘기들이 너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고선지 장군 아시나요? 고선지. 이거 가만 거라. 고씨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네. 전국에? 고구려 장수죠. 고구려 장수인데 당나라인가요? 당나라에 건너가가지고 당나라 부대를 이끌고 지금 저기 그쪽에 나라 이름들이 뭐죠? 이란 북쪽에 가면 무슨 스탄이 많이 붙는 나라 이름들, 그 이슬람 국가들 있는 그쪽요. 그대로 원정 갔던 원정 부대 부대장이었어요. 원정 부대 부대장인데 항복하면 살려준다 해놓고 항복했는데, 항복했는 사람들 다 죽여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그렇게 악독하게 전쟁을 해도 그렇게 했던 모양이에요. 성경에 제일 악독한 게 뭐예요? 우리 항복할게 하니까 뭐라 그랬어요? 눈 다 빼라 그럼 항복 받아줄게. 제가 그 장면도 보면 어떻게 옛날 전쟁이지만 그랬나 싶었는데요, 고선지 장군이 그리 가서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 책에는요, 저 당나라에 가서 출세해가지고 이름을 날린 장군, 그러니까 위대한 뭐 한국인 칸데 이름이 나와요. 고선지 장군이라고요. 나오는데 거기 가서 글을 뿌리는 바람에요, 지금 한국인 선교사들이 그쪽에 가면 이 고선지 장군 이야기하고 연결이 되는 거예요. 한국 사람? 한국 사람이 가서 대접 잘 못 받는 데가 별로 없어요. 왜냐면 우리도 당했거든요. 우리도 압제 당하면서 그렇게 왔기 때문에 괜찮은데, 유독 그쪽에만 가면요, 한국 선교사 싫대요. 그 고선지 장군의 그 생각이 남아있다는 거죠. 그래서 한국 선교사 그쪽이 엄청 힘들고 어렵다는 그런 말을 하겠네요. 그래서 도대체 뭐가 위대한 거냐. 고대의 위대한 장군들, 위대한 왕들 다 사람 많이 죽이고 위대해진 거예요. 고대 위인들 누가 있나요? 징기스칸 손에 죽은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징기스칸 노래 있죠? 그럼 지금 전공이잖아.
있어요.
어, 해보세요.
조경수가 무슨 징기스칸.
조경수요? 그건 모르겠고. 징기스칸 그런 거 있죠? 그거 한때 금지곡 됐어요.
네.
우리나라에서요.
우리나라 쳐들어왔어요.
예. 우리나라를 쳐들어온, 어, 그 원흉인데 그게 왜 그 노래를 부르냐, 뭐 이래가지고 한때 금지곡 됐는데, 저 또 아리송한 거예요. 이거 금지하는 게 맞나? 이미 이제 우리 역사를 떠나서 고대에 참 위대한 영웅으로 쳐야 되냐, 이제 이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나 고대에 그런 영웅 치고 사람 많이 죽이지 않은 영웅이 없어요.
놀이도 징기스칸 역에는 있잖아요. 그것도 못하겠잖아요. 징기스칸 이름 못하겠잖아요.
많이 죽으면 영웅이고, 하나 둘 죽으면 살인 거예요. 역사가 그렇게 증명해요.
어, 예. 뭐 하다 역사 여기까지 우리가 그래가지고, 근데. 여하튼 두로가, 하나님께서 여기 언급하시는 게 뭐냐면, 두로는 그렇게 해서 깨끗이 멸하게 되리라. 그 얘기입니다. 왜 그런 거 하니까요. 그 당시에 유다를 제외하고는 아마 주도적인 역할을 할 만큼 강성했었는데 그 유다의 멸망을 보고 그렇게 좋아하고 너의 불행이 나의 행복의 시작이라고 입 벌리고 노래 불렀는데 나중에 뒤에 가보면 더 교만해져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두로를 반드시 치겠다. 그래서 두로 이야기가 길게 나오는 것이 그나마 그 주변에 당시 그 당시에는 두로가 아마 주된 역할을 했기 때문 아닐까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또 한 가지요. 목표는 하나님의 목표는 이스라엘을 치는 거거든요. 이스라엘을 징계하는 것. 뭐 이젠 다 아시겠지만 하나님께서 징계 안 하려고요. 얼마나 애를 썼는지 몰라요. 그래도 도저히 안 돼서 징계를 하는데 그러면 유다만 징계하면 되지 주변 나라는 왜 그렇게 야단을 쳐요? 요것만 하고 마칩시다. 유다만 치면 되지 주변 나라를 왜 자꾸 그렇게 심판하겠다고 그 난리를 쳐요? 유다를 깨달아 그 부수적인 효과일 수는 있어요. 주변 나라들에 대한 이 메시지는 멸망에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보면 아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구나 하는 걸 느낄 수 있는 부수적인 효과는 있어요. 근데 진짜는요?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범죄한 거는 아담, 하와 둘 뿐이죠. 선악과 따먹는 바람에 범죄한 건 아담, 하와잖아요. 벌은 누가 받아요? 어? 뱀요? 아이, 뱀은 그거 맞아 죽어도 싸. 뱀은 얘기할 필요 없고. 예? 아니, 후손은 또 이유가 있어요. 아버지가 반역을 했으면 그 후손도 막 도매금으로 묻어가는 거니까 그것도 우리가 별 불만 없어요. 어? 예수님 벌 받아요. 나 이렇게 은혜스럽다. 요구하는 답은 그게 아닌데 왜 그렇게 은혜로운 답만 자꾸 찾고 그러셔요? 예?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는 바람에 그다음 누가 저주를 받아요? 어? 땅.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는데 거기에 사탄이 벌받고 그 다음에 후손들이 벌받고 하는 거는 여기에 다 관계된 거니까 그건 뭐 시비 걸게 못 되고 아무 관계 없는 애꿎게 벌받은 게 누구냐고요? 땅. 땅만 벌받아요? 또? 땅만요? 다른 짐승들은요? 마찬가지예요. 아니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는데 땅은 무슨 죄가 있고 다른 짐승들은 무슨 죄가 있어요? 이유 간단해요. 얘들 왜요? 오, 참네. 옛날 대감집에 대감이 반역죄에 걸렸어요. 대감만 숙청되나요? 예? 그 쫄개들. 대답 잘하셨어요. 그 쫄개들요. 쫄개들 무슨 죄가 있는데? 아, 그럼 다시. 답은 알면서 자꾸 그런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는데, 요 둘만 벌 주고 쫓아내면 되지. 왜 애꿎은 땅이고, 짐승이고, 자연 만물이 이래 신음을 하게 만드냐, 이 말이에요.
땅에
같이 있는지.
만들었잖아요.
네? 같이 있는지. 같이 있는지요. 아까 쫄기라 해놓고. 그 아담과 하와이에 딸려 있으니까 이게 졸개지.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이유가 사람을 만들려고 이 나머지 졸개들을 만들어놨단 말이에요. 근데 사람이 범죄해서 벌받는 판에 이거 무슨 소용이 있어요? 졸개들도 같이 가는 거죠. 이 사람도 그럼 이상하다. 땅, 하늘, 자연, 만물은 벌받을 이유가 없다 해도 대상이 벌받는데 도리 없잖아요. 이 사건을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만드셨다가 답이 아니고 사람을 만드셨다가 답이에요. 대상이 벌받으면 쫄개는 자동이죠. 자, 다시 이야기 돌아옵니다. 하나님께서 징계하려고 하는 것은 유다인데 왜 주변 나라들을 벌하시냔 말이에요. 정답? 쫄개니까. 또 함께 있으니까 가신다. 하나님의 진짜 주된 관심은 어디 있어요? 유다에 있잖아요. 근데 유다가 벌 받으면 주변에 있는 놈들은 자연히 봄의 꿈으로 벌 받는 게 정상이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어떻게 보고 있느냐라는 걸 잘 보여주는 관점이에요. 자기 백성 벌 받고 있는데 주변에 다른 나라들 잘 먹고 잘 산다? 이건 있을 수 없다는 얘기예요. 이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비슷한 그런 예는 참 많습니다.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얼마나 끔찍하게 아끼시느냐는 얘기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잘 보여지는 거죠. 비슷한 예는 참 많아요. 가령 예를 들게요. 요나가 도망갔어요. 배 타고 도망갔잖아요. 죄진 놈은 누구요? 요나 하나죠. 그 바람에 코피 터진 사람은 누구예요? 네? 그 배 타고 있던 사람들하고 선장하고 이거 무슨 죄가 있는데요? 아니 뭐 같이 타긴 못하죠. 우리가 타고 있는데 지가 날아왔는데 어쨌든 같이 있어가지고요. 그래서 제가 우스개로 가끔 이런 얘기합니다. 어설픈 예수제 옆에 있지 마라. 네? 어설픈 예수제 옆에 있지 마라. 왜요? 인마 때문에 너가 코피 터질 우려가 있다. 제가 이 소리 언제 한지 압니까? 옛날에 아, 제 옆에는 괜찮아요. 왜 그러냐면 예를 들면 저 퇴근길에 했었는데 야, 온 저녁에 어때? 놀자는 얘기거든요. 온 저녁에 어때? 이렇게 하면 저 한마디 툭 던집니다. 놀고 싶거들랑 요일 보고 물어라 이 자식아. 그러면 수열이가? 오, 미안. 대상 말 안 끝내요. 그러니까 나하고 놀자 소리를 하려면 최소한도로 요일은 보고 말해라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나하고 놀다가는 코피 안 터져요. 그리고 저하고 놀면요 반드시 집에다가 전화하고 놀자. 그리고 몇 시 되면 전 거더 들어가 이렇게 탁탁 붙이니까요. 같이 근무하던 그 선생님들이 저를 얼마나 좋아했는지 몰라요. 이 친구들이 평소 집에 전화 안 하는 친구들인데요. 맨날 전화를 이렇게 걸어요. 저기 오늘 동생하고 좀 놀다 갑니다. 이렇게 하면 집에서 어디서 뭘 하냐 몇 시 오냐 묻질 않아요. 왜요? 반드시 그 시각에 들어오거든요. 한 몇 년을 그러고 나니까 제가 그 사모님들이 얼마나 좋아했는지 몰라요. 근데 가끔 이제 이 친구들이 모여가지고 예수제 형을 봐요. 하, 저것도 있잖아. 교회 집사라고 저것도 누구 뭐 장로라 카더라. 그러니까 제가 한마디 합니다. 같이 놀지 마라. 너가 욕해 가면서 같이 놀다가 하나님이 너한테는 관심이 없겠지만 그래도 집사고 장로는 하면 관심이 있는데 너 한 대 맞을래? 하고 딱 한 대 때리면 너도 같이 맞는다. 여러분, 이 친구들이 결국 다 교회를 나가요. 다 교회에 나가요. 물론 그때는 뭐, 갈만한데 안 가는 사람 하나, 그 다음에 집안 내리기 전부 사이비에 빠져가 있는 사람도 하나, 뭐 이렇게 있었었는데요. 나중에 보니까 어쨌든 다 나가요. 뭘 가르쳐 놓는 거죠? 하나님 무서운 줄은? 놀면서도요, 하나님 무서운 줄은 알아라. 그리고 나하고 놀락하거든. 최소한도로 내가 교회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지. 저 학교 그만두고 나와가지고 목사 됐는데도요, 시툭하면 전화와요. 야, 이번 일요일 날 등산 가는데 같이 안 갈래? 하고 전화와요. 야, 임마. 나는 그건데, 야, 몇 년에 한 번도 못 가냐, 몇 년에 한 번이 아니라 평생에 한 번도 못 가니까 이제 그만해. 안 되는 줄 알고 전화 걸어요. 근데 그게 이제 소위 말하는 안부 전화가 그 모양이죠. 같이 가면 좋은 점이 뭔지 압니까? 같이 가면 좋은 점요? 오고 가는 길에 제가 운전 다 해주거든요. 그러면 좋은 점. 술병을 차고 산에 올라가요. 그 산꼭대기 올라가 한 잔 먹는 게 그게 그렇게 맛있답니다. 근데 운전 때문에 못 먹어요. 아, 몇 명 중에 한 사람 운전시키고 한 사람 빼고 나머지 먹으면 안 되냐? 그게 그리 안 된답니다. 근데 저는 홍생만 가면 저거 올찌깔찌 운전시켜놓고 저끼리 한 잔 쫙 하면 참 좋은데. 이 생각이 나면 전화 걸어가. 요번에 야, 주황산 갈 건데 안 갈래? 잘 갔다 와. 어느 날 갈 건데? 뭐, 일요일이지 뭐. 일요일 말도 꺼내지 마. 그랬던 그 친구들이 결국은요, 하나, 둘, 결국은 교회를 다 나가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믿는 우리가 안 믿는 사람하고 같이 어울릴 때도요, 항상 이런 어떤 자부심은 갖고 있어야 합니다. 내가 땡땡이 치면 내 한 대 맞을 때 너건 두 대 맞을 수 있는데 그래도 괜찮겠냐? 이러고 환자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믿는 친구들이 믿는 친구 하나를 쉽게 못 갈라요. 어? 그런 마음으로 사셔요. 여튼 그 주변의 나라들을 그렇게 두들겨 맞는 이유가 사실은 유다 때문이더라. 기억하십시다. 다음 주 28장으로 들어갈게요. 기다리겠습니다.